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6일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연방준비제도의 토론회에 참석한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의 견고함과 물가상승률, 경제활동에 대한 전망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 단행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 회의가 열리는 9월과 11월, 12월 중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2일 발표되는 실업률 결과에 따라 이르면 9월 중 인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와 낮은 투자로 인해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5년 임기가 끝나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차기 총재로 재지명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추천한 후보가 총재가 된 전통에 따라 이번에도 김 총재가 재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은행의 최대 기여국입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김용 총재는 첫 임기를 세계적 개발 도전 과제들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장관은 또 김 총재가 이 기간 극심한 빈곤을 끝내고 불평등을 저지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와 싸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신임 총재의 임기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 24일 총재 후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총재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 정부와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시리아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5일 시리아 정권은 이제 산업용 염소가스를 자국민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이는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 기구는 최근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2년간 민간인을 향해 적어도 두 차례의 염소가스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ISIL 역시 지난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겨자가스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실은 과거에도 확인됐지만 유엔이 사용 주체를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30일 이번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6차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공공과 민간 부문이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일본이 후원하는 국제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은 아프리카인들이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은 최첨단 기술과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 등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며 일본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성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냐타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이 솔직한 토론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프리카는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 군인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는 터무니없이 꾸며낸 것으로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매체는 지난 17일 초소를 이탈한 북한군인 2명이 무기를 휴대한 채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중국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군인들이 추격전 끝에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체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한 손길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규모 6.2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서도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 지진에 이어서 무려 500회가 넘는 여진으로 사상자는 더 늘어가고 구조작업마저 힘든 상황에서 구조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절반가량은 도처에서 자발적으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식량과 의료품 전달은 물론 이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도 봉사자로 참여해서 이 지진으로 도로가 막히고 외부와 연결이 끊긴 곳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리로 유명한 이탈리아인 만큼 이탈리아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는데요. 지진 피해 지역의 요리인 아마트리치아나 요리가 한 접시 팔릴 때마다 2유로씩을 기부하는 이탈리아를 위해 먹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온정과 희망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7에서 28도, 신의주 16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8도, 함흥 15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5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웨스트라이프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칩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lay my love on you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Just a smile and the rain is gone. Can hardly believe it, yeah. There's an angel standing next to me, reaching for my heart. Just a smile and there's no way back. Can hardly believe it.
All I wanna do, every time I breathe, I feel grea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태국에서 군부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군사 반란,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가 이달 초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여성들을 위한 전신 수용복, 이 부르키니를 금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최고 법원이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올해부터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킨 노르웨이에서 첫 여성 신병 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군정이 강화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태국의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이 국정 혼란 해소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잡은 뒤 2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유 총리가 이끄는 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기틀을 만들어서 이 민간 세력에 권력을 넘겨주겠다면서 이달 초에는 헌법까지 바꿨는데요. 이 헌법 개정이 사실상 이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고 또 앞으로도 장기간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행사를 보장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이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쪽이 여전히 이 프라유트 정부에 저항하는 중인데요. 태국 정부는 일부 이 상식적인 법 절차를 뛰어넘는 이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 국제 외교 관례를 해치는 돌출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 외교 관례를 해치는 돌출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이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일이 26일에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태국 수도인 방콕의 시장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 공항으로 떠났는데 이 군부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 NCPO가 갑자기 시장 권한을 박탈한 겁니다. 평소 군부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수쿰판 파리 바트라 방콕 시장이 숙청 대상에 오른 건데요. 이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 같은 소식을 공식 확인한 수쿰판 시장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이 조기 귀국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국의 각급 정부 당국이 준비한 이 방콕 시장 방문 관련 행사들을 줄줄이 이 차질을 빚게 된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새 헌법으로 사실상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태국 군부가 주도한 헌법 초안 위원회가 만든 건데요.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 평화 질서 회의가 이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지명하도록 했고요. 이들 상원의원들이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군부가 총리와 의회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이 사실상의 군정보장법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인데요. 게다가 이 앞으로 민간의 정부가 이양된다고 해도 군부가 만든 국가발전계획을 20년 동안 따르도록 해서 이 군부의 영향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군사령관이나 이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위기 상황이 뭔지 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요. 이 민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언제든지 이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네. 자, 내용이 어떻던지 일단 새로운 헌법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라면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따른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앞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태국의 새 헌법이 지난 7일에 이 국민투표에서 61%가 넘는 이 찬성표를 받아서 확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투표 실시 당일까지 개헌에 반대하는 쪽은 아무런 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가 일체의 정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태국 군정은 게다가 국민투표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개헌안 반대운동을 불법화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헌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이 120명을 넘었는데요. 이 개헌안에 찬성하는 발언만, 그러니까 이 찬성 발언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부는 70만 명이 넘는 홍보 요원을 동원해서 쿠데타 이후 전국이 안정됐다고 홍보를 했고요.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같이 군부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보만 듣고 이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유 총리, 장기 집권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요?
네, 이 프라유 총리가 이끄는 태국의 군정 통치 세력은 내년 말에 이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간의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 프라유 총리는 얼마 전에 이 선거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프라유 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임자가 없다면 나에게 와서 상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태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을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반겼습니다. 태국 군부가 개헌 이후에도 장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서방의 관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서방에서는 태국의 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태국이 개헌으로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금이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만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헌 이후 태국 군부의 강압 통치가 짧은 기간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이 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이죠. 이 부르키니를 놓고 유럽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죠.
네, 이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26일에 프랑스 최고 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가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 선택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과 이슬람 기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부르키니 금지 지역 조례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니스 인근에 있는 빌네브루베 시의 조례를 무효로 결정한 건데요. 이 다른 지역 당국의 비슷한 조례들에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 여성 신도들은 이제 프랑스 각 지역 해변과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부르키니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놓고 이 프랑스와 주변 국가에서 찬반 양론이 격돌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프랑스 법원이 이 논란을 정리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르키니가 정확히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슬림 여성들은 바닷가나 수영장에서도 이 머리부터 발목까지 이 온몸을 감싸는 그런 수영복을 입습니다. 이런 전신 수영복을 부르키니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교 여성의 고유 의상인 부르카하고 이 비키니 수영복에 비키니를 합친 말이죠. 이 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도 이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비치 발리볼 선수들이 비키니 차림의 선수들과 이 당당히 겨루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이 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이 프랑스의 각급 지방 정부들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칸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욕객이 물리는 7월에서 8월 두 달 동안 지역 내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착용할 경우 최고 42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단속에 나섰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 니스 해변에서는 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게 하는 사진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라서 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이 칸과 니스 외에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도시는 1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 부르키니 착용을 막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르키니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적인 가치와 사고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이슬람 여성들이 해수욕장이나 이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프랑스 니스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테러범이 대형 화물차로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이 80여 명이 숨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하면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는 이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 선택권을 제한한다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부르키니 찬반 논란 다른 나라에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목요일 25일에는 영국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부르키니 복장을 한 여성들이 이 프랑스 각 지역 당국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누리꾼들 간의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부르키니에 대해서 이 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현지 규정을 따르는 게 좋다고 이 미국인들에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군대에 간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노르웨이가 지난달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가운데 첫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을 AFP 통신이 목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이 노르웨이 의회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4년에 여성까지 이 징병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 관련 법규가 공식 발효된 겁니다. 징집 확대 조치는 18살 이상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 대상이고요. 복무 기간은 남자와 같은 19개월입니다.
네. 자, 이 AFP 통신이 소개한 여성 신병들의 훈련소 생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취재진이 노르웨이 세트모엔에 있는 이 신병 훈련소를 찾은 날 이 소총 사격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철모 아래로 길게 머리를 따내린 여성 훈련병들이 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첫 여성 훈련병 가운데 한 명으로 주목을 받은 마리안느 웨스텀 양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통해 탯줄을 자르게 됐다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웨스텀 양은 남녀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또 독립심을 키우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다르게 살아온 친구들과 사귀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녀 훈련병들이 내무반도 함께 사용하는 완전한 남녀 평등 군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생활관도 이 남녀 병사들이 함께 사용을 합니다. 여성 징병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 노르웨이 방어연구시설은 서로를 드러냄으로써 인내와 이해심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남녀 공동생활관 운영을 결정하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 군기 문란을 일부에서 뭐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조사 결과 남녀가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도록 했을 때 성적인 문제가 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전우애가 커지기 때문에 남녀 병사들이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노르웨이가 여성을 징집하기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네,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이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여성 정치인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이 병역법의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곧바로 같은 해 6월에 에릭센 쉐레이더 국방장관이 모든 여성은 성 중립적인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화답한 뒤에 빠르게 이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쉐레이더 국방장관도 참고로 여성입니다.
네. 자, 노르웨이 군 당국도 여성 장병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요?
네, 이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여성은 정보 수집 같은 분야에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역할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운영상으로 봤을 때 여성 장병이 군에 함께 존재하는 게 더 이익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증오단체를 미국 주류 사회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인종카드를 꺼낸다고 반박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네.
자, 이어서 미국 하와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 생긴다는 소식,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트럼프 후보를 증오단체와 연결시키면서 공격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목요일 미국 서부 네바다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증오단체를 미국 주류로 끌어들이고 비주류 급진 세력인 대한보수가 공화당을 장악하게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From the start, Donald Trump has built his campaign on prejudice and paranoia.
네, 트럼프 후보는 처음부터 편견과 피해 망상에 기반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미국 정치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하긴 했지만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를 부추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대한보수라고 했는데 이 대한보수가 무슨 뜻입니까?
네, 대한보수는 영어로 alternative right, 줄여서 alt-right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대한보수는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블로거와 라디오 방송 진행자, 학자, 운동가들을 말하는데요. 1980년대와 90년대 이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들로 미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한 보수는 주류 보수주의자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주류 보수주의자들은 세금과 정부 지출 등과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세금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대한 보수 세력은 미국 내 백인들이 공격받고 있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백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누가 있는지요?
네, 최근 트럼프 캠프 책임자로 합류한 스티브 배넌 씨가 이 대안 보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배넌 씨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브레이트바트 뉴스 대표를 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배넌 씨를 영입한 것은 사실상 브레이트바트 뉴스와 트럼프 캠프 간의 합병이라면서 대안 보수 세력의 대표적인 성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주류 세력이 사실상 공화당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최근에 이 흑인 등 소수계 문제로 좀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목요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흑인 사회의 실직과 범죄 문제는 도시 한 채 이 채 흑인들을 표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인종주의자이자 편협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흑인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11월 선거에서 흑인들이 공화당에 투표해서 이를 게 없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는 어제 네바다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흑인 사회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지한 발언들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흑인을 오직 패배와 살인, 마약 등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기질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다시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Someone so detached from reality should never be in charge of making decisions that are as real as they come.
네, 이처럼 현실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실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들, 그러니까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이나 무슬림 비하 발언 등이 과열된 선거운동에서 나온 말일 뿐 아니라고 일축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본부를 아무리 개편을 해도 트럼프 후보 인물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는 또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이 다시 증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클린턴 후보의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켈린 코네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연설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미국의 장래를 위한 아무런 희망이나 비전,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문제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앞서 클린턴 후보의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인종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It's the oldest play in the Democratic playbook. When Democratic policies fail.
네, 민주당은 정책이 실패할 때면 늘 인종카드를 꺼내든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상대를 인종주의자로 몰아간다면서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이날 네바다 연설에 앞서 비주류 극우 세력과 트럼프 후보를 연결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에 세계 최대의 해양 보호 구역이 생긴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이미 있는 해양 구역이 크게 확대되는 건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 하와이 파파하나모 쿠아키아 해양 국가 기념물의 면적을 현재 4배인 15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와이 제도 육지 면적의 약 50배,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7배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이 탄생하는 겁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하와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 태평양의 미드웨이 환초를 찾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연설하고 공유지와 강과 바다를 보호해야 할 이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인데요. 그 뒤에 하와이에 가서 이 태평양 섬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국제자연환경보호회에도 참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하와이 출신이지요.
예. 자, 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의 산호초와 해양 생물 서식지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종류는 7천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명단에 올라 있는 희귀고래와 바다 거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업 활동과 석유, 가스 등의 시추 활동이 금지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보호하고 있는 구역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곳이 언제 처음으로 이 해양 국가 기념물로 지정됐습니까?
네, 전임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6년에 서북부 하와이제도 해양 국가 기념물을 지정했는데요. 하와이의 대지와 하늘을 다스리는 부부신인 파파하노모쿠와 와키아를 기리기 위해서 파파하노모쿠와키아 해양국가기념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지난 2010년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함께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지역이 환경과 지질학,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하와이 원주민들의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침 지난 목요일이 미국 국립공원 관리국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연방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이제 국립공원과 국가 기념물이 있던데요.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립공원은 연방의회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물은 대통령 권한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취임 후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한 국가기념물은 20곳이 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초에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 3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숲을 새로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네요.
네,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금요일 미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굳건하고 미국 경제와 물가 상승률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소리 계속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준은 아직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오랫동안 0%대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9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밝혔지요. 연준은 서두르지 않고 경제 회복에 따라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릴 때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과연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을 할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자, 참고로 기준금리는 한 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추가 금리가 멀지 않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도 잇따랐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옐런 의장도 이날 연설에서 금리 인상 판단의 주요 지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자, 우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두 달 연속으로 4.9%를 기록했죠.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의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물가 상승률 역시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는 에너지와 수입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옐런 의장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는 밝혔나요?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것엔 좀 제한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FOMC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오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회의가 있지만 11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날이라서 이때 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하고요. 오는 9월 2일 발표되는 실업률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9월 중에 인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내각의 총리인 야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는 당규를 고쳐서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 출신
아베 총리의 집안에는 대대로 정치가가 많습니다. 조부인 아베가는 일본의 상원격인 중의원 의원을 지냈고요. 총리를 역임한 외조부 기시노부스케와 종조부 사토 에이사코, 외무대신을 지낸 아버지 아베 신타로까지 최고위직 정치인을 두루 배출한 명문가인데요. 아베 총리는 이런 명문 집안에서 1954년 9월 21일 태어났습니다. 명문 세이케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아베 총리는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1979년 4월에 귀국해서 고베 제강에서 잠시 일을 했지만 3년 뒤인 1982년부터 정치인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아서 외무대신이던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1991년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사망하자 1993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야마구치 1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중의원 의원을 거쳐 총리까지.
중의원 의원을 지내면서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큰 부침 없이 평탄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짱 아베, 그러니까 도련님 아베라고 불리는 일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명망 높은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정치 생활을 해왔다는 일종의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각 관방부장관으로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을 수행할 당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행사를 포함해서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바탕으로 한 신중론에 회의적이던 일본 내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인기 덕분에 3선의 짧은 경력에 국무대신 경력도 없는 젊은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됐는데요. 간사장은 사실상 당 대표 다음 가는 요직입니다. 이후 2006년 9월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의 선거에서 헌법 개정과 교육 개혁, 재정 건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됐습니다. 일본은 집권당의 당수가 내각 총리직을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총리에 임명됐는데요. 이로써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전후세대 첫 일본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우경화와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 내각은 1차와 2차 내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내각 당시는 각종 비리 사건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사퇴하면서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재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에 올라서 내각을 이끌게 됐는데요. 1차 내각 때와는 달리 선명한 정책 방향으로 일본인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책은 그게 우경화로 대표되는 정치 외교 분야, 그리고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집권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 군대 보유를 금지하도록 제정된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 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개헌 작업을 모색해봤습니다. 외교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크게 힘쓰는 모습으로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미한일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린 일본의 장기 불황을 끝내고자 펼친 경기 부양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입니다.
But they call my economic policy Abenomics. So Abenomics has
2014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낮춰 수출을 높이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경기 부양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실업률은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요. 경제도 완만하게나마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화폐를 많이 찍어서 가치를 내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 번영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극과 극, 엇갈리는 평가의 지도자.
아베 총리는 얼마 전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폐막식에서 일본의 유명한 게임의 주인공인 슈퍼마리오를 보내서 다음 개최지인 도쿄 올림픽을 선전했는데요.
마리오가 아셋てますね.
하이. 회장では 카운트다운이 始まりました.
도칸から 出てきたのは 아베 쇼です.
익숙한 게임 속 효과음과 함께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등장한 리우올림픽 폐막식 현황, 일본 NHK 방송사 중계로 들어보셨는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해서 참신하다는 평가와 함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낸 총리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피해를 당한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으로부터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역사 왜곡 문제나 과거사 발언, 독도 영유권 같은 영토 문제,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수군이 신사 참배 문제 등 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정치적 행위가 잇따르면서 국내외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현직 총리이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과 대화 중인데요. 제가 제이슨에게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내가 보니까 너 매일 오랫동안 컴퓨터로 일하더라.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계속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하자 제이슨은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네 말이 맞아. 시력이 나빠지겠지.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Today's expression is take a toll. T-O-L-L,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Sometimes we do things that have a negative or bad impact on us. We may not realize it at first, but as time goes by, we notice the bad effects they have on us. This is when you can say that it's taking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어떤 행동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주다 혹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시력에 안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ve noticed that you're working on the computer for long hours every day. If you keep doing that, it's going to take a toll on your eyesight.
Yes, you're right. It will take a toll on my eyesight. I should try to reduce my time in front of a computer.
Let's review.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is to have a bad effect on someone or something. Take a toll. Take a toll on someone or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관측통들은 이달 초 이란에서 20여 명의 수니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처형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형된 개개인의 자세한 신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쿠르드족으로 고하다삿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테러 활동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신에 대한 적대 행위 죄목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감자들은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재판도 불공평하고 단기간에 그것도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의 자이드 알 후세인 인권 최고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불분명한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데다 용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은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란이 지난 8월 2일 집단적으로 처형한 것은 이란의 인권 상황에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1월 이후 무려 230건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처형 건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불분명한 형법 개혁 작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여전히 미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인권보고서에서 이란 당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당국이 소수민족인 쿠르드, 아랍, 아제리스, 발루치 주민들을 마구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폭행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사형 처분이 불공정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쿠르드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처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모든 경우에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그동안 이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 등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